청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보기 이은경입니다. 미국과 쿠바가 53년 만에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이전에 적과의 대화를 약속하면서 거론한 이란, 쿠바, 북한 세 나라 가운데 두 나라에서 이제 정상 간 대화가 이뤄진 것입니다. 이제 남은 건 북한뿐인데요. 오늘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오늘의 세계에서 미국이 오랫동안 등을 돌리고 있던 쿠바와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한 배경 등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유엔 총회가 18일 전체 회의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소니 영화사 해킹 사태를 심각한 국가 안보 현안으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을 해킹의 주범으로 지목하는 데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년 탈상이 끝남에 따라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우상화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파키스탄 북서부에서 탈레반 반군이 군 부설 학교를 공격해 학생 등 140명이 숨졌습니다. 러시아 루블화가 연일 폭락하자 러시아 정부가 보유한 외화를 매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소식들을 살펴보는 한반도 전망대로 문을 열겠습니다. 뷰의 서울지국 박병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유엔 총회 전체 회의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채택했습니다. 먼저 표결 결과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유엔 총회는 미국 뉴욕 현지 시간으로 지난 18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앞서서 지난달 18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 표결 당시와 비교하면 찬성표가 5표 늘었습니다.
이번에 유엔 총회가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으로 제안한 올해 북한 인권 결의안은 지난 2월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예년보다 훨씬 강력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결의안은 특히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고 북한의 인권 침해자들을 겨냥한 효과적인 맞춤형 제재를 실시하는 등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주문했습니다.
이전에 북한 인권 결의안보다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나요?
네. 유엔 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해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해 왔는데요.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강력한 제재안이 결의안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이제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국제사회 이목은 안전보장 이사회로 쏠리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유엔 안보리는 오는 22일 전체 회의를 열어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안보리 회의는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10개 이사국이 북한 인권을 논의하자고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안보리에서는 9개 이상의 이사국이 찬성하면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기 때문에 북한 인권 상황은 무난히 안보리 정식 안건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북한 인권 문제가 안보리에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더라도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등 어떤 실질적인 조치를 하는 데는 이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한계가 있다. 뭐 이런 지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개별 국가의 인권 문제를 유엔에서 다루는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왔기 때문인데요.
네.
하지만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안보리의 정식 안건으로 오르는 것만으로도 북한에는 큰 압박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유엔의 한 소식통은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채택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안건으로 상정된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서 올해는 북한 인권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대응이 한 차원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런데 유엔 총회에서 인권 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북한 당국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긴 했는데 결국 뜻을 네. 이루진 못한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공세들이 있었습니까?
네, 일단 안보리 의제가 되면 적어도 3년간 언제든 안보리에서 해당 사항을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막판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먼저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근거 없는 인권 압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결의안이 통과되면 6자 회담에서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는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권 관련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빠르게 대응을 했는데요. 한국민간단체가 라오스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 청소년 9명의 처형설과 수용소 감금설을 제기하자 대남 매체인 우리민족끼리 TV를 통해 이들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내용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또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실상을 증언해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아온 탈북자 신동혁 씨의 부친을 대남 매체에 등장시켜 신동혁 씨의 증언을 거짓말로 몰아붙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서는 인권 침해 자체도 문제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처리하고 방지책을 세우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장치들이 있느냐의 여부가 북한과 다른 나라들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북한이 미국의 꼬투리를 잡은 일도 있었죠.
네, 지난 9일 미 중앙정보국 CIA의 고문 실태에 관한 미 상원 정보위원회의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곧바로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내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인권 문제를 논의하려면 꾸며낸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할 것이 아니라 상임이사국인 미국에서 자체 폭로된 인권 유린행위부터 즉시 문제시하고 책임 있는 자들을 법정에 내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 국무부는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북한뿐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와 어느 때든 인권 기록을 비교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CIA 고문 프로그램은 미국의 가치와 맞지 않아 이미 중단됐으며 북한과 그들의 암울한 인권 기록을 같은 맥락에서 말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총회에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 보고서에서 북한 인권 상황은 여전히 매우 심각하다면서 북한은 인권 보호를 위해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반 총장은 장성택 처형 등 지난해 8월 이후 북한에서 다수의 처형이 보고됐고 북한이 2차 정례 인권 검토에서 처형을 유예하라는 권고를 거부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반 총장은 따라서 국제사회, 특히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에 관한 우려를 논의하게 된다면 보다 포괄적인 평가와 행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의 내용, 그리고 안보리 회부 전망, 또 북한의 저지 움직임에 대해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3주기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앙 추모대회 장소가 이번에는 바뀌어서 관심을 끌었죠?
네, 김정일 위원장의 1주기와 2주기 때는 중앙추모대회 장소가 모두 평양체육관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금수산 태양궁정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그만큼 북한이 3년 탈상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겠는데요.
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태양궁전 옥외 주석단의 자리를 잡았고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한파에도 아랑곳 없이 수만 명의 군인과 주민들이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조선중앙텔레비전은 중앙추모대회를 녹화 실황으로 중계방송했습니다. 이에 앞서 김정은 제1위원장은 부인 리설주와 함께 당정군 고위 간부들을 거느리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부자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도 참배했습니다.
네, 3년 탈상의 의미 부여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김정은 제1위원장의 네. 시대가 시작됐다고 봐야 할까요?
네, 3년 탈상을 계기로 김정은이 김정일의 그늘에서 벗어나 홀로서기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년상을 마친 북한은 이른바 백두산 혈통의 3대째인 김정은 체제를 공식 선언하고 김정은 1인 지배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선포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위대한 김정은 시대라고 표현하면서 대대손손 번영을 누려갈 백년대계의 창창한 대로가 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인 북한의 권력 2인자인 최룡해 노동당 비서는 중앙추모대회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을 단결의 중심, 영도의 중심으로 높이 받들어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워나가겠다고 김 제1위원장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군부도 김정일 제1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맹세했죠?
그렇습니다. 군부 1인자인 황병서 총정치국장 역시 연설에 나서서 북한군의 총대는 영원히 변하지도 흔들리지도 않는다면서 김정은 백두산 강국을 일떠 세우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추도식이 아니라 충성 맹세의 자리군요.
그렇습니다. 김정일 3주기 행사는 단순한 추모 행사가 아니라 김정일 시대를 완전히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에 접어들면서 간부와 전 주민이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자리였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특히 최룡해 노동당 비서와 황병서 총정치국장의 발언은 앞으로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가 열리는 만큼 6.1 지배체제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노동당의 영도와 통제를 강화하고 군을 김정은의 군대로 만들어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입니다.
네, 보통 이런 대대적인 행사가 열리면 북한의 권력 서열이 드러나는데 어떤 변화의 조짐은 없었습니까?
네, 최근 서열에서 큰 변화는 없어 보였습니다. 이번 중앙추모대회와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에는 김정은 제1위원장과 부인 이설주를 비롯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룡해 비서, 박봉주 내각총리, 황병서 총정치국장 등 서열 순으로 당정군의 고위 간부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좌석 배치와 호명 순서 등으로 볼 때 주석단 서열은 장성택 숙정 이후 지난 1년간 몇 차례 인사를 통해 짜여진 권력 구도로 당분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특히 추모대회에서 최룡해가 당을 그리고 황병서가 군을 대표해 김정은 제1위원장 앞에서 충성을 다짐함으로써 김정은 체제에서 이들이 앞으로 노동당과 군을 이끌어갈 양대 핵심 측근으로 활약할 것임이 재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제1위원장의 고모이자 처형된 장성택의 부인 김경희는 지난해 장성택 처형 직후 치러진 2주기 행사에 이어서 이번 3주기 행사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북한의 공식 매체가 김정일 추모대회를 앞두고 장성택 처형을 이 김정은 집권 3년의 주요 정치적 업적으로 손꼽아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좀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북한 공식 매체가 이달 들어 장성택 처형 사건을 간접적으로나마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은 최근 장성택 처형 1주년에도 이 사건에 대해 침묵을 지켰습니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사 보도에서 지난 3년 동안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지도 아래 선군 조선의 만년 토대가 마련됐다며 분야별로 그의 업적을 열거했습니다. 보도는 김 제1위원장이 정치 분야에서 일심 단결을 강화했다며 당의 유일적 영도를 거세하려 들던 현대판 종파들이 단호히 적발 분쇄돼 사상 의지적 통일 단결이 더욱 순결해지고 백배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현대판 종파는 장성택 세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김 제1위원장도 지난 2월 말 노동당 제8차 사상일꾼 대회 연설에서 장성택 세력을 언급하며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네, 북한의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3주기 추모 행사와 3년 탈상을 계기로 한 김정은 집권의 홀로서기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의 암살을 다룬 미국 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상영 계획이 취소됐습니다. 제작사인 소니사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또 상영 극장에 대한 테러 위협 때문이었는데요. 먼저 이 소니 영화사에 대한 해킹 사태 범인들 누군지 확인됐습니까?
네, 아직 공식 발표는 미뤄지고 있습니다만은 미국 정보당국은 소니 영화사 해킹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 등 미국 주요 매체들은 미국 정보당국자들을 인용해 북한이 소니사의 컴퓨터 시스템 공격에 중심적으로 연루된 것으로 결론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해킹은 북한 외부에서 이루어졌지만 실제 공격을 가한 해커들이 북한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는 내용입니다. 한 당국자는 미국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에 북한 당국이 연관된 증거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뉴욕타임스 등 언론에 따르면 백악관은 사이버 테러 혐의로 북한을 공개적으로 비난할지 논의 중이며 어떤 대응을 할지 아직 분명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일부 관리들은 김정은 정권에 이 문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이 이번 사건의 배후를 캐기 위해 북한 컴퓨터 시스템에 어떻게 침투했는지를 공개해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관리들은 이 문제로 북한과 직접 충돌함으로써 긴장이 고조되면 그런 상황을 바라는 북한의 희망대로 흘러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인터뷰라는 이 제목의 문제 영화가 내용이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영화 내용도 네.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이 영화는 김정은 제1위원장과의 독점 인터뷰를 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한 텔레비전 대담쇼 사회자와 연출가가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의뢰를 받아서 암살 작전에 나서면서 좌충우돌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미국의 인기 코미디언 제임스 프랑코와 세스 로건이 주연했다는 사실 말고도 북한이 이처럼 격렬한 반발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웃자고 만든 코미디 영화인데 북한이 이걸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제작사인 소니 영화사가 지난해 12월에 촬영을 끝내고 지난 6월 예고편을 공개했었는데요. 북한은 최고 존엄을 모욕했다고 판단하고 곧바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6월 발표한 성명에서 이 영화가 상영될 경우 무자비한 대응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엔과 백악관에 항의 서한도 보냈습니다.
미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나요?
네, 항의 서한을 받은 사실은 확인해주지 않았지만 미국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영화에서 드러난 시각은 감독과 제작자의 시각이고 언론과 예술의 자유가 보장되는 미국에서는 정부가 영화 제작에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는다는 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설명입니다.
이런 와중에 소니사 해킹 사건이 발생한 거죠?
그렇습니다. 소니사는 지난달 말 미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 63개 나라에서 영화 인터뷰를 개봉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그중 소니 영화사의 컴퓨터 시스템이 사이버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멈췄습니다. 소니사가 제작한 다른 영화 5편도 상영도 되기 전에 인터넷에 유포되고 내부 기밀 자료가 공개되는 바람에 소니 영화사로서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네, 박병현 기자와 함께 남북한의 주요 뉴스 살펴봤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지난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 선 인물을 살펴보는 화제의 인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가지 말아요. 함께 듣겠습니다.
이제 내가 그대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단 걸 알아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참 오래 기다려줘. 다른 사랑에 빠진 그대 언젠간 다시 내 곁에서 웃음 지을 거라 믿어줘. 하지만 그녀의 사랑이 그댈 놓아주지 않았죠. 이렇게 숨막히는 정적이 또 우릴 갈라놓겠죠. 가지 말아요 나를 떠나가나요. 나는 견딜 수가 없어요. 가지 말아요 나를 돌아봐줘요. 그대 사랑이었던 그댈 증오할 수 있게 지켜볼 거야.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가지 마라.
Respectful, we can be compassionate, we can talk about this in non-judgmental terms, but ultimately for our country's success, traditional families are what are going to end up leading our renewal. It informs me about the questions of the dignity of life more than anything else.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지난달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플로리다주에서 공화당 후보 지원 유세 나선 제프 씨, 전 플로리다 주지사입니다. 부시 전 주지사는 이번 주 인터넷을 통해 2016년 대통령 선거 출마 의지를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부시 전 주지사의 발표를 시작으로 대선을 향한 공화당 후보들의 움직임도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부시 전 주지사의 대선 출마 언급이 더욱 주목을 받는 이유는 미국의 41대 대통령인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의 아들이자 43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동생이기 때문입니다. 1953년으로 올해 61살인 부시 전 주지사는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의 4남 2녀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부시 전 주지사는 어렸을 때부터 중남미 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자원봉사로 멕시코에서 영어를 가르쳤고 대학에서도 중남미학을 전공했습니다. 부인 컬럼바갈로도 멕시코 출신으로 멕시코 자원봉사 시절 만나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부시 전 주지사는 대학 졸업 후 플로리다주에서 사업가와 로비스트로 활동하다가 30대 초반에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쿠바 이민자 출신 첫 하원 의원인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의원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고 1994년에는 직접 플로리다 주지사 선거에 도전했다가 실패합니다. 같은 해 형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텍사스 주지사에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부시 전 주지사는 1998년 다시 도전한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플로리다 주지사가 됐고 연임으로 2007년까지 주지사를 지냈습니다. 주지사 시절에는 적극적인 감세 정책을 폈고 환경보호 정책과 함께 특히 같은 공화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한 의료개혁을 실현시키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주지사 퇴임 후 2010년 플로리다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할 거란 관측이 있었지만 부시 전 주지사는 출마를 포기하는 대신 쿠바 이민가정 출신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의 당선을 지원했습니다. 부시 전 주지사는 지난주 인터넷에 대선 출마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미래와 미국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지도자에 대해 숙고한 뒤 그런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부시 전 주지사는 내년 1월 정치활동위원회를 출범하고 대선 출마도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부시 전 주지사가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히면서 현재 공화당 내에서는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대항할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여전히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부인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가장 강력한 잠재 후보입니다. 만약 부시 전 주지사가 공화당의 최종 대통령 후보가 되고 민주당에서 클린턴 전 장관이 나온다면 지난 1992년 대선에 이어 24년 만에 미국의 대통령 자리를 놓고 클린턴 가문과 부시 가문이 대결하게 됩니다. 화제 인물, 이번 주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힌 잽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였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김근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미국과 쿠바가 53년 만에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했다는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17일 백악관에서 쿠바와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네.
아, 미국과 쿠바의 외교 관계가 단절된 지 말씀하신 대로 53년 만입니다.
네.
아, 또 쿠바의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도요, 같은 시간에 TV로 양국 관계 회복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53년 반세기 만에 이 미국이 오랫동안 등을 돌리고 있었던 쿠바와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한 배경 뭡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그 배경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미국의 쿠바 봉쇄는 민주적이고 번영하며 안정적인 쿠바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했음이 분명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쿠바를 붕괴로 몰아가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도 쿠바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어떤 나라를 실패한 국가로 몰아붙이는 정책보다 개혁을 지지하고 장려하는 것이 더 낫다는 교훈을 얻었다는 겁니다. 즉 이제 봉쇄는 실패했고
네.
따라서 이제 쿠바에 대한 낡은 접근 방식을 종료하고 관계 정상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과 쿠바 관계의 새 장이 열렸고 두 나라 국민 모두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면서 의미를 부여를 했고요.
네.
특히 이제 오바마 대통령은 이 미국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는 쿠바에 대해서 민주화 이행 또 인권 신장이라는 그런 과제는 계속 촉구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50년간 취해온 쿠바 봉쇄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이제부터는 쿠바의 변화와 개혁을 유도하겠다는 말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쿠바에 대한 봉쇄가 풀리고 양국 간에 뭐 대사관도 설치가 되는 겁니까?
네, 미국은 앞으로 몇 달 안에 이 쿠바 수도 아바나에 미국 대사관을 다시 개설할 계획인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이 쿠바의 테러 지원국 해제를 검토할 것도 지시를 했습니다.
네.
한 6달 정도 걸릴 거라는 예상인데요.
네.
테러 후 지원국 해제 문제는 이제 원칙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미국 정부는 밝히고 있는데 쿠바가 테러 지원국에서 이제 해제가 되면 미국과의 무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무역의 길도 열리는 아주 중요한 중요한 장벽이 이제 해제가 되는 것이죠.
네.
또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재무부와 상무부에 대해서는 이제 쿠바 여행과 송금에 관한 규제를 개정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그렇다고 이제 당장 미국인들의 쿠바 여행이 완전히 자유화되는 건 아니지만,
네.
서서히 이제 풀려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쿠바에 대한 금수 조치 등 이 경제 제재는 어떻게 됩니까?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네.
미국이 이제 쿠바에 대한 봉쇄 정책을 펴면서 그 핵심에 이제 금수 조치가
네.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금수 조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데요.
네.
따라서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 봉쇄를 풀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겠다고 말했지만 상원에서 특히 이제 내년에 다수당이 되는 공화당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쉽지는 않을 전망이고요. 하지만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행정명령을 통해서 쿠바에 대한 경제 제재를 유예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주 말에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 달, 그러니까 내년 초에요.
네.
고유 권한인 행정명령 등으로 쿠바와의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네.
밝히고 있습니다.
다양한 조치들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미국 재무부는요, 쿠바에 대한 농산물 수출과 금융 업무 협력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요.
네.
상무부는 미국의 기업들이 이 건설과 통신 장비 같은 것들을 쿠바에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입니다. 또 이 과학과 체육, 문화 같은 부분의 이제 상품들도 수출 규제를 완화할 예정인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페니 프리츠커 상무장관이 조만간 쿠바를 방문해서 양국 교역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회 금수 조치 해제가 없어도 그런 조치들은 취할 수가 있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금수 조치는 남아 있지만 이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사용해서
행정명령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쿠바에 뭐 행정명령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네.
다른 방법들도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행정명령이 될 텐데
네.
이런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고유한 행정권을 이제 이용을 해서
네.
쿠바와의 이제 무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취해 나간다는 건데요.
네.
백악관이 사실 이제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를 발표하기에 앞서서 지난 몇 달간 과연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 권한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제 쿠바와의 무역 또 금융 거래 제한을 독자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지 검토해 왔고 이제 행정 명령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왜 미국 의회에서는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이 쿠바 이민 가정 출신의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 의원의 발언을 보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쿠바의 모든 것을 양보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즉 이제 쿠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를 정상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 의장도 미국이 독재자에게 양보한 또 하나의 나쁜 사례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비판은 공화당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닌데요.
네.
민주당 소속인 로버트 메렌데즈 상원 외교위원장도 이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는 미국의 법과 오랜 가치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드렸던 의회의 금수 조치 해제 또 쿠바에 임명하게 될 대사 인준이
네.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의회에서는 이런 반대 목소리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미국의 쿠바에 대한 올해 본체 정책은 실패했으며 따라서 이제 새로운 관계를 모색해야 한다는 이 오바마 대통령의 결정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네, 정치권은 그렇지만 양국 국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미국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미국민 다수는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를 지지하고 있고요. 쿠바 이민 사회는 이제 엇갈린 반응인데요.
네.
환영하는 주민들이 대체로 다수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반 카스트로 정권 운동을 벌이는 주민들 중에는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한편 쿠바 현지에서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 황폐해진 경제가 개선되고 또 살기가 나아질 거라는 기대가 높다고 합니다.
네, 양국 국민들의 반응 살펴봤고 그렇다면 이번에는 국제사회 반응을 좀 알아볼까요?
환영하는 분위기인데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또 파라과이, 우루과이 같은 이제 남미 국가들은 일제히 이번 결정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네.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요. 미국과 쿠바의 국교 정상화 선언을 매우 긍정적인 소식이고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유엔은 양국 국의 우호 관계가 증진되도록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유럽연합도요, 미국과 쿠바의 관계 정상화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며 또 하나의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와 중국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러시아는 미국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고립과 봉쇄가 효과가 없음을 알아야 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고요.
네.
중국은 외무부 대변인이 미국의 조치를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과 쿠바가 53년 만에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했다는 소식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오늘의 세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테러 공격으로 많은 어린이들이 살해가 된 그런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탈레반 반군이 지난 16일에 파키스탄 북부 페샤워에 있는 군 부설 사립학교를 공격했는데요.
네.
140여 명이 사망했고 대부분이 어린 학생이었습니다. 이는 파키스탄에서 지난 몇 년간 발생한 테러 사건의 사상자 규모로는 가장 크고요.
네.
테러 공격을 벌인 탈레반 반군 대원 7명도 모두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네, 이렇게 끔찍한 테러 공격 어떻게 벌어진 겁니까?
파키스탄 군 관계자에 따르면요, 16일 정오에 파키스탄 군복으로 위장한 반군 7명이 학교로 들어가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학교 안을 샅샅이 뒤지면서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무차별 사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강당에서만 100명이 넘는 학생이 숨졌습니다. 대부분 12살에서 16살 사이 어린 학생들이었고요.
네.
또 파키스탄 군과 대치하고 있는 과정에서 테러범들이 몸에 착용하고 있던 폭발물을 터뜨리면서 인질로 잡혀있던 학생들이 더 많이 희생이 됐습니다. 당시 이제 학교 주변에는 군인들이 진압 작전을 진행하는 중에도 구급자들이 긴급하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고요. 숨지거나 부상당한 학생들은 주변 병원 두 곳으로 옮겨졌는데 이 학부모들이 자녀의 생사를 알기 위해서 시신을 확인하는 가슴 아픈 광경이었습니다.
네.
파키스탄 정부는 사흘간의 애도 기간을 선포했고요. 전국 학교들도 대부분 수업을 하지 않고 추모식을 가졌습니다.
정말 끔찍한 사건인데 이 탈레반이 그동안은 군 기지나 검문소 아니면 경찰 시설 등을 주로 공격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학교예요. 왜 어린 학생들을 공격한 겁니까?
탈레반은요, 파키스탄 군이 자신들의 가족을 공격한 데 대한 보복으로 군 부설 학교를 노렸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함마드 우마르 쿠라산이 파키스탄 탈레반 대변인은요, 공격이 발생하자마자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히면서 정부군이 탈레반의 가족과 여성들을 끔찍하게 살해하고 공격한 데 대한 보복으로 자신들도 학교의 어린이들을 공격했다고 주장을 했었고요.
네.
또 파키스탄 군인들도 고통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탈레반의 주장대로 파키스탄 군이 이 탈레반 가족들을 공격한 게 맞습니까?
사실 파키스탄 군이요, 지난 6월부터 파키스탄 북서부 등을 중심으로 탈레반 소탕 작전을 대대적으로 벌여왔습니다. 지금까지 1,000명 이상이 파키스탄 탈레반 대원들을 사살했다고 파키스탄 군이 밝힌 바 있는데
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탈레반의 가족들이 희생됐다는 발표는 없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심각한 테러 공격이 발생했는데 이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나와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요, 여야당 전체 회의를 열고요, 테러에 대한 강경 대응을 선언했는데 샤리프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좋은 탈레반, 나쁜 탈레반이 따로 없다.
네.
테러범이 한 명도 남지 않을 때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여전히 파키스탄에서 탈레반 지지세려 하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이고요.
네.
특히 이제 파키스탄 정부는 지난 19일에 북서부에서 이동하던 반군 100여 명을 사살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보복 차원인 것이죠.
네.
하지만 이런 가운데 피해 보복이 계속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탈레반을 완전히 소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란 지적 때문입니다.
네, 쉽지 않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전문가들은요, 파키스탄 탈레반 지도부가 한 곳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조직으로 분산된 복잡한 구조이기 때문에 군사작전만으로는 일망타진하는 것은 어렵다는 지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번 테러의 경우에도 여러 조직이 합세해서 일으킨 테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키스탄 언론 사설들도요, 탈레반을 군사작전만으로 근절하기는 어렵다면서 사상적인 근원을 공략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힘든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파키스탄 북서부에서 탈레반 반군이 군 부설 학교를 공격해 학생 등 140명이 사망한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경제 소식입니다. 러시아 루블화가 연일 폭락하자 러시아 정부가 보유한 그 외화를 매각하기 시작했다고요.
네, 러시아 경제 상황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네.
러시아 루블화 가치가 폭락을 뭐 최근에 계속했죠. 그래서 러시아 중앙은행이 이번 주에 지난 16일에 기준금리를 10.5%에서 17%로 대폭 인상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당 루블화 가치가 전날 66루블에서 80루블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러시아 정부가 보유한 외화를 매각하기 시작했는데 이에 힘입어서 등락이 있었지만 이번 주 말에는 루블화 가치가 달러당 60루블대 후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 초에 비하면 이 루블화 가치가 얼마나 떨어진 건가요?
절반 이하로 준 건데요. 특히 이번 주 들어서 루블화 가치가 급격히 폭락을 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네.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러시아 경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 루블화 가치가 폭락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문가들이 대체적으로 꼽는 이유는 동일합니다. 국제 유가 하락,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서방의 제재인데요.
네.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 수출은 러시아의 주요 수입원입니다. 올해 배럴당 100달러대를 유지하던 국제유가가 60달러대 밑까지 이제 내려갔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북해산 브렌트 내년 1월 인도분 가격이 2009년 7월 이후 처음으로 60달러 밑으로 59달러대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
네.
유가가 떨어진 건 미국에서 새로운 공법, 이제 셰일 공법이라고 하죠.
네.
이 공법을 이용한 석유 공급이 늘었고 또 국제경제 회복이 더디면서 수요가 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주요 석유 생산국들이 생산량을 줄이지 않으면서 유가가 계속 낮게 유지되고 있는데 따라서 유가 석유를 수출해서 큰 돈을 벌어온 러시아로서는 타격을 입지 않을 수가 없겠죠.
또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이 서방의 제재도 루블화 가치가 폭락하는 이유라고요.
그렇습니다. 러시아 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면서 루블화 가치가 이제 내려가게 이게 평가가 낮게 되고 네.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 친유럽 정부가 들어선 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로 병합했고 또 이 동부의 반군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계속 개입을 하자 미국과 유럽연합이 러시아의 개입 중단을 요구하면서 여러 차례 걸쳐서 이제 제재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러시아의 금융기관 또 에너지 기업 방산업체 등이 이제 수출도 어려워지고 자본 유치는 더더욱 어려워졌는데 이렇게 서방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면서 러시아 경제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루블화가 폭락하면서 러시아 국민들이 느끼는 위기감도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요.
네.
또 루블화 가치가 더 떨어지기 전에 자동차나 가구, 가전제품 같은 고가의 상품을 매입하거나 아니면 보석 같은 실물 자산을 구매하는 경향도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비단 루블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더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사람들도 사재기에 나서는데 이유는 이제 달러와 환율이 가장 좋을 때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집에 있던 달러화를 가지고 나와서 고가의 상품을 구입하는 건데 러시아 자동차 판매는 최근에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러시아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사실 이번 주 말에 푸틴 대통령이 연말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과연 경제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할지 뭔가 좀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됐었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은요. 루블화 폭락으로 인한 금융 혼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중앙은행이 잘 대처하고 있다. 러시아 경제는 곧 회복될 것이다. 또 뭐 어려움이 2년 이상 가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긍정적인 전망과 달리 푸틴 대통령이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반응입니다.
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뉴스 듣기 세상 보기도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임재범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사진 속에 담긴 추억 보내드립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경이었습니다.
속에 담긴 추억들도 이젠 잊어야만 해. 이제 이별 뒤에 남겨둔 슬픈 사랑, 나의 웃음 흩어져 가네. 아득하게만 느껴지는 그대 마음처럼 모든 것이 멀어만 지네. 소리 없는 슬픔만 나의 맘에 쌓여
사진 속에.